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천국 백성 삼으셨나이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귀한 노량진 교회 지체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기까지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신령한 애를 부어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스러운 인생들로 더욱더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주 앞에 정성 담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담긴 그 선한 뜻을 귀히 보시고 주께서 하늘문을 여사 신령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충만케 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마다 말씀 들을 때 응답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회복, 물질회복, 종교회복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노량진 교회 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119주년이시네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70주년이고 금년에 71주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노량진 교회가 큰 형님 격이 되는군요.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부르셨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반포에 살다 보니까 노량진 방면으로 오갈 때 항상 교회당이 보여요.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멋진 교회당. 그러면서 제가 저 교회 언제 방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3일 동안 이번 주제 뭐라 그랬죠? 신앙의 최고봉을 향하여.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이 땅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또 저 천국에 들어가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을 짧은 기간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평소에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늘 듣기 때문에 한번 정리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차 은혜 받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남은 생에 존귀하게 쓰임받다 천국 가서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정체성 문제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 있어요. 또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또 세상에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정체성이 어렸을 때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흔들리죠? 사춘기 때.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이 생겨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나?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때 삐끗하면 잘못되는 거죠. 탈선하고. 그러나 그때 정체성을 잘 확립하면 인생이 어때요? 잘 확립되고 정말 멋진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 아시잖아요. 무. 배추 친구 무. 아시죠? 지어낸 얘기예요. 청소년부가 있었어요. 청소년부가. 청소년이 되니까 사춘기잖아요. 근데 수줍음을 많이 타요. 이 청소년부가. 그래서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빨개져 얼굴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쟤는 무가 아닌가 봐.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홍당무인가 봐. 그렇게 막 놀렸어요. 그러니까는 아, 자기는 문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나중에는 하도 그러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뭐 맞지?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 당근이지. 당연하다는 얘기인데 이 청소년부가 그 말을 당근, 채소인 당근으로 잘못 알은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야, 진짜 나는 무가 아닌가 보다. 나는 무로 알고 살았는데 뭐? 내가 홍당무도 아니고 당근? 당근은 또 뭐야? 그래서 그날부터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머니, 나 무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근이지. 그 청소년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출했어요. 가출. 가출을 해버렸어. 나는 분명히 무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홍당무도 아니고 홍당무는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무자가 들어가니까 같은 과니까. 근데 전혀 다른 당근이라고 내가. 너무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가출을 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어낸 얘기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정체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에 헷갈리고 그런 것은 흔해요. 흔해. 제 여동생이 저희 교회 권사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사남일녀. 우리 여동생이 막내인데 제가 아들 위에 네 명 중에서 셋째인데 중학생 시절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었고 그때까지. 근데 교회 다니니까 때로는 행사 때문에 뭐 저녁에 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 막내딸 애지중지하는데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밤늦게 오면 뭐라 그래요. 간섭하고. 야 연애당이냐 너. 교회만 가면 맨날 이렇게 교회 가지 마. 그러고 막 소리치고 막. 그때 제가 예수는 안 믿었어도 많이 막아줬어요. 잘했죠.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된 거예요. 왜 오빠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엄마는 맨날 나한테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교회 가는 게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팡 소리를 지르고 다니지 말라 그러고 뭐 연애당 가냐 그러고 너무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늘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집 구석구석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우리 여동생 방을 청소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부모님들 조심하세요. 그거 안 보는 게 좋아요. 그거. 그거 보면 시험에 들어. 시험에. 저희 어머니가 그거 딱 본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나 요새?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교회 뭐하고 다니는 거야? 혹시 뭐 이상한 거 없어? 그런 생각에 일기장을 딱 펴놓고서 읽는데 이상한 대목이 나왔어요. 어떤 대목이 나왔을까요?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닌가 보다. 오빠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맨날 나만 가지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고 아무래도 나를 주워온 게 아닐까? 요즘 그런 말이 좀 줄어드는데 옛날 우리 자랄 때는요 어른들이 왜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때라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가 일기장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것이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닌가 보다고? 뭐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너 나 좀 봐! 소리를 또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막 움찔하고 그랬겠어요. 내가 너 일기장 보니까, 그러니까 일기장 보니까 또 얼마나 또 우리 여동생 화가 났겠어요. 엄마 내 일기장을 왜 봐, 그거를 막 서로 한판 붙은 거죠.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야, 너 생각해봐라. 주워오면은 좋은 걸 주워오지 나쁜 걸 주워오냐? 기왕 주워올 거면 너보다 똑똑하고 너보다 더 예쁘고 너보다 더 착하고 그런 애를 주워오지 너 같은 애를 내가 미쳤냐? 왜 주워오게? 내가 직접 낳았으니까 죽으나 사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그러는 거지. 알았어 이 녀석아. 그러니까는 우리 여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갈등 해결된 거야 그날부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웬만큼 야단을 쳐도 노염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 이게 성장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시기가 있구나. 그래서 정체성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부모는 누군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뭐? 이런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정체성 문제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 각자의 호족초본이에요. 호족초본. 내 이름 안 나왔는데 내 이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뭐라고요? 이 말씀이 내 호족초본이에요. 호족초본. 하나님 자녀로서의 호족초본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호적의 호적. 1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암송하는 분도 많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은 뭐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특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신분을 취득했다고요? 자녀의 신분을 취득했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생 가운데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뭐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주,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담 후에 아닌 사람 없지 한 명도. 아담 후에는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스스로 자범죄를 짓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예외 없는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무슨 원죄 그런 게 있냐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아기가 죄인이냐고.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의 경향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한 번은 오래전인데 유아세례 문답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젊은 엄마가 이제 유아세례 아이에게 주기 전에 문답하러 왔는데 제가 첫 질문이 뭐냐면 예수 믿죠? 하나님 자녀 된 거 확신하죠? 그러면 아이도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자녀 돼야 되는 거 원해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비록 순진해 보이지만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거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겠게요? 사실 젊은 엄마한테 그런 거 묻기가 어려운데 세례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어른들 세례 문답할 때는 물론이지만 유아 세례 때도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물었더니 좀 미안했어요. 사실은 그 순진한 남의 아기한테 얘 죄인인 거 인정하죠? 그러고 막 문초하듯이 물으니까 그 젊은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씩 웃더라고. 그래서 왜 웃나?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길러보면 알아요. 그래. 길러보면 안 되게 무슨 소리일까요? 순진한 아이 같은데도 길러보다 보면 죄인인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로마서 6장 13절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전에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그 육체 속에 깃든 영혼이 죽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로 죽었던 너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죄로 죽었던 너희 언제 죽었어? 죽은 적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예전에 죄로 죽어 있었어. 뭐가 죽어 있었다고요? 영혼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존재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존재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영혼에. 문제는 상태가 중요해요. 어떤 상태로 사느냐. 그게 생명일 수도 있고 사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뭘까요? 죽음은 단절, 분리를 말해요. 영어로 separation. 죄는 단절을 시켜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공급받고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어.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지요. 그 영적으로 죽은 것의 증상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안일해, 안락해, 쾌적해. 근데도 괜히 불안할 때 있죠. 괜히 공허할 때 있죠. 그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만족스럽게 갖추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이 내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차 또 예수 재림의 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육체가 분해돼서 흙으로 돌아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는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천국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로 하면 어떤 사람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는 불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죄의 삭슨 사망 그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죄사함을 받아야 그 구렁통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뭐냐? 단절의 반대가 뭐예요? 연합이야. 연합, 결합.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결합돼, 연합돼. 그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때요? 만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때로는 불편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이 이미 내 영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거기서 건져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특권이에요. 권세예요. 권리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 믿어야 예수님 영접하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나? 13절에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능동태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누가 낳아줬어요? 부모님이 낳아줬잖아요. 육신은 하나님이 시켜서 부모님이 낳아줬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난다 그러죠. 다시 한번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난 죽었던 영혼이 다시 그게 중생. 여러분 죽으면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육적으로도 죽은 시체가요 발로 차면은 아야 그래요? 감각 없어요. 가만히 있지. 추우면은 어휴 추워 죽겠다 그래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느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감각이 없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 때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가 하나님 얘기하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막 싸우자고 대들잖아요. 우리는 중생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영안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그게 중생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아나도록 놔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막 공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야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알면은 누가 신앙 제일 좋게요? 박사들이 제일 좋겠지. 근데 박사들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깜깜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있다 그러면 막 웃어 뭣도 모르고 웃어.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박사가 그게 무슨 박사야 무식한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읽거나 또 다른 사람이 전해주거나 그러면은 그 믿지 못하고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반대하고 그게 어딨냐고 조롱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그 코미디언 원조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 야 그거 진짜 뭐 옛날에 재밌는 것도 별로 없을 때이지만 그 프로그램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그 구봉서 장로님이 신앙이 엄청 좋으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초기에 그분도 신앙 초기고 연예인교회 지금 예능교회로 됐잖아요. 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인데 초기에 이제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젊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때는 질문한다고 하면서 막 꼬치 캐묻고 막 비틀고 어떤 때는 막 빈정거리고 그 옆에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던 구봉석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었겠지만 그분이 막 부화가 나는 거예요. 이 녀석들 그냥 뭐 지네들이 뭘 얼마나 대단하게 뭐 유식하고 똑똑하다고 그냥 전사님이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지 어딜 감히 이렇게 그래 그냥. 근데 뭐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전도해야 되니까 살살 달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참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뭐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거를 설명하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이 에이 처녀 어떻게 얘기가 나요. 어떻게 이런 걸 믿으라 그래요. 아 믿을 걸 믿으라 그래야지 무슨 처녀가 얘기를 나. 그러면서 막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처녀가 얘기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낫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뭐 그거 설명해 준다고 이해가 돼요? 안 되지? 하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구봉사는 이렇게 소리쳤대. 야 이 녀석들아 마리아 서방도 맞대는데 마리아 서방도 믿는데 니네들이 왜 그래? 마리아 서방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한 동네 살았어요. 갑돌이하고 갑순이처럼 성주순례 가보면 그 기념교회에다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어. 한 동네 살았어. 맨날 봐.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야. 약혼녀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드러나면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약혼기간에 부정한 짓을 하면은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야 이 녀석아 너 마리아 몰라서 그렇게 정결하고 그렇게 귀한 처녀가 어딨냐 이 녀석아.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는 말도 못하고 있어. 누가 믿어줘.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걸 어떻게 누가 믿어줘요.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눈치채고 고민하고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쫙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까지는 부부생활 안 하고 잘 보호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거 우리 성경에서 다 읽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잉태 사실을 천사로부터 받을 때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름 이렇게 해줘. 뭐라고 지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라.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누구한테 해준 얘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한테 해준 얘기거든. 요셉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거든. 둘이 얘기하다가 예수? 예수? 당신한테도? 당신한테도? 이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믿으니까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지냈죠. 여러분, 가장 가깝고 그것을 체험한 요셉이 그렇다는데 누가 감히 그걸 거부해요. 구몽사장님이 그 얘기는, 야, 마리아 서방도 맞대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래, 제3자. 그러니까는 빵 터진 거예요, 막. 깔깔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그때 성령이 역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폭소를 터뜨리고 마음이 열리고, 맞아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어딨어,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머리 써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저도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제 전공이 뭐냐 하면 불어불 문학, 프랑스 문학. 그걸 저는 미치도록 좋아했어요. 어머니는 법대 가라고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프랑스 문학이 좋아서 고집부려서 불문과를 갔는데, 불문과 가서 공부하다가 또 어디에 빠졌냐면은 20세기 소설가 들 중에서 사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적 실존주의 문학가들이거든요.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 보니까 유치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유치해. 근데 그때는 푹 빠져가지고, 그런 저한테 친구가 뭐 성경 공부하라고 뭐 전도하고 뭐 교회 나가서 그게 귀에 들어와요? 야, 너나 실컷 믿어라. 나는 멋있게 사르트르나 까미나 이런 거나 공부하고 있겠다. 그게 지금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뭣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했으니. 그런 제가 오늘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엮여가지고 선교단체의 수양회, 그때는 수양회라고 그랬어요. 갔는데 강원도 속초 그 해변에 있는 초등학교 교실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해변가 가서 놀다가 들어와서 저녁 집회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며칠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날, 셋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꼭 치사하게 또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 중에서 요절 있잖아요, 요절. 요 요절을 외워야 점심을 줘. 아, 믿음도 없이 그냥 엮여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성경이 외워져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 근데 억지로 그냥 그러는데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왜 그랬을까요? 마감 5장 보니까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죽었잖아요. 그때 실망해 있던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시체가 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살렸어요. 그 사건 아시죠? 그거 공부했어, 그 오전에. 그날 요절은 뭐였을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 이거는 외우지 그래도. 얼마나 쉬워.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통과. 그래서 밥을 먹고 기분 좋게 해변가에 나갔는데 그날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파도가 얼마나 치는, 날씨는 청명한데 파도 치는 그런 날 있잖아요, 동해안 가끔 보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야야, 선배들이, 사회활동하는 분들이 선배로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야, 나와, 야, 바다다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래사장에서 노는데 갑자기 잠이 안 사람이 막 울부짖으면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저기 보세요. 그러는데 저 바닷속에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서 학생 하나가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보니까 죽겠어.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고 거기서 있다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근데요, 졸업생 중에 교사하는 그 분이, 선배님이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고. 근데 저는 안 믿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멀뚱멀뚱 눈을 뜨고 지켜보는데 가관인 거예요. 야, 사람 죽어가는데 무슨 기도라고 앉았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더니 선생님이 튜브 하나 차더니 첨벙첨벙 구조한다고 가는 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아유, 둘 다 죽었다 어떡하냐, 큰일 났네,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나는 뭐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자매들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만 난리가 났는데 지켜보는데 세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어느 자매가 보더니 선생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선생님 나오세요 저기 보세요. 근데 저쪽 한 1km쯤 떨어진 그 선착장에서 모터버스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가는 방향을 보니까 그 방향이야. 그러니까 나오세요. 선생님 나왔어요. 보니까는 모터버스가 딱 가더니 서 있더라고요 한참. 그러니 돌려가지고 선착장으로 가는 거야. 보니까 뭐예요? 구조한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팍 같이 뛰어갔어요. 모래사장을 통해 선착장으로. 거기 봤더니 뻗었어 완전히. 쫙 뻗었는데 막 인공호흡 시키니까 푸 하더니 깨어나더라고.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연대 3학년생이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안 믿는데 엮여가지고 끌려온 친구였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나중에 다 파악하고 저녁에 이 친구가 간증을 했어요. 구원 간증을.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내가 오늘로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나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졌다가 구원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개명했어 그날로. 뭐라고 개명했냐면은 모세. 모세. 물속에서 건진 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허시야 허모세. 지금 그 구조하러 갔던 선생님하고 옛날 오래전에 저 베를린에 그 캠퍼스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날 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은 수영 선수급의 친구가 그러니까 까분 거지. 막 수영하고 막 이러다가 휩쓸려가지고 파도가 너무 세니까 야 죽었구나. 그 생각이 나는데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머니가 홀어머니 자기 외아들 신촌시장에서 야채 행상에 야 우리 엄마가 나 하나 바라보고 사시는데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뭐 죽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엄마 막 울면서 그러는데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뭐지요? 그날 요절. 뭐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침착하면 해야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지 못하는 기도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세상에 그러면서 막 있는데 저 앞에 한 10m 앞에 장대가 딱 있는 거예요. 장대가. 그걸 봤는데 수영은 기본하니까 그걸 보니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막 그러면서도 다시 막 이렇게 가지고 수영하고 수영하고 해서 그 장대를 딱 잡고 있는데 보트가 온 거예요. 그럼 보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날 폭풍조류가 나서 뱃사람들이 다 가서 연락도 안 돼. 휴대폰도 없을 때다 옛날은. 근데 어떻게 됐을까? 그 해안 초소를 지키던 군인이 쫙 보는데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무전을 친 거예요. 선착장으로. 근데 뱃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한 사람한테 연락이 갔는데 그 모터보트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급히 가서 구조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그렇게 짜기 어렵죠? 그거를 저는 봤잖아요.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날 저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친구가 회심 간증을 하고 그 다음 날 밤에는 누가 간증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제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믿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면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있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사형틀에 내 대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맞지 하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했어요.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스펙으로 조건으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한 가지밖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이런 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국적,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그 우리가 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국적을 취득하는 그것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은 속인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한국 사람이면 자동으로 한국.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통도 없이 무슨 딴 노력도 없이 그냥 한국 사람 딱 됐어.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거를 속인주의라 그래요. 사람에 따라 국적을 따진다. 속인주의.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뭐냐 하면은 속지주의라 그래요. 그 영토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주는 거야. 여행 갔다가도 애기 나면 국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 출산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 트럼프 들어서면서 그걸 존속하니 폐지하니 막 그러잖아요. 그 희한한 거죠. 아니 무슨 뭐 여행객이 갔다가 애기 나면은 미국 사람인데 되게 그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유학하러 갔다가 애기 나면은 그 유학생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래도 그 자녀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속지주의. 제 딸이 미국의 뉴욕 살거든요. 근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1학년. 초등학생 1학년인데 한 번은 전화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름이 가엘인데 가엘아, 너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난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얼굴 봐봐. 한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 미국 사람이래. 너 어떻게 한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가끔 자기가 조금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를 섞어서 써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born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이런 거야. born 태어났다 이거지. 나는 미국에서 born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서 알기도 잘하네. 그래서 맞아. 근데 너는 한국 사람이기도 해.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에도 네 호적이 있어. 할아버지 주민등록표에 너도 들어있어. 니네들 거기 살지만. 그러니까 너는 미국 사람인 동시에 한국 사람이야. 그거 잊어버리지 마.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born 하니까 미국 사람인 거예요. 그게 속지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사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까? 하나에 하나. 뭐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속신주의. 믿을 신자. 속신주의. 한국은 뭐라고요? 속인주의. 미국은 뭐라고요? 속지주의. 천국은 뭐라고요? 속신주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의심하고 말 건덕지가 없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도 괜찮아요. 여자도 괜찮아요.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젊어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공부 많이 했어도 무식해도 괜찮아요. 직업 이거래도 저거래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됐으니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에 간략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의 내용이 뭘까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대 이거를 확실히 아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그러면요 정체성이 딱 정립되면 어떤 줄 아세요?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타락해요? 타락할 수가 없지. 맞죠? 또 고난이 올 때 어때요? 막 시험에 들고 뭐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뭐 낙심했다 그러고. 아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의 자녀면 뭐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내용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 다섯 가지는 확신한다. 그 힘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험한 세상 살지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먼저 간단하게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 나 구원받았어. 절대로 취소 안 돼.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둘째는 뭐예요? 사죄의 확신. 죄사함. 나는 이미 예수님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나서는 천사가 돼가지고 죄를 하나 또 안 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짓는데 가끔. 솔직히 죄 짓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짓는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뭐 실수하고 허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취소되나? 천국 못 가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때마다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몇 번까지 용서하실까요? 몇 번 용서해요? 성경에 써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하면 좋겠어요? 그때 세 번 하면 잘한다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일곱 번쯤 하면 되겠어요. 칭찬받으려고 딱 폼 잡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일곱 번을 일흔 번씩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곱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그게 490번이 아니요. 7이 완전수거든요. 7 곱하기 7 곱하기 10. 완전수 완전수 곱하기 10은 많다는 뜻이야. 만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490번이 아니라 뭐예요? 무한이에요. 무한이. 무한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야 무한히 용서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무한히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괜히 해본 소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괜히 하시는 말씀 없어요. 한 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많이 짓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짓지만 그게 반복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나쁜 습관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쳐져요 잘? 안 고쳐지잖아요. 막 결심했다가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연초가 되면 뭐 금주 금연 결심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교회 나오면서 그냥 토요일에 되면은 막 술 한잔해서 술 냄새 푹푹 나는데 아유 교회 일부 예배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럼 뭐 이빨 닦고 뭐 난리지 마. 냄새 없어나고 냄새 절대로 안 없어져 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좀 알잖아요. 그 전에 술 담배 가지고 담배 냄새 절대로 안 없어져. 술 냄새 절대로 다 티가 나 티가 나 딱 알아 우리는 보면 결심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하필이라도 내가 직분 받았는데 아이고 이거 어저께 할 수 없이 회식 갔다가 한 잔 했는데 큰일 났네 막 이빨 닦고 껌 씻고 뭐 난리지 티나 그래도 티나 결심하고 결심해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갈 뿐이지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난.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죄를 반복해. 그러면 벼룩이도 뭐가 있지? 아 너무 창피해.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잖아.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왜 이렇게 나는 하, 결심하고 막 매년 결심하는데 1호를 못 넘기네 1호를. 그러잖아요. 그냥 제 얘기만 하나요? 아,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실 것이요.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성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죄 확신 내가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사죄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기도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 근처도 못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무엇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 인도.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인생길은 딱 한 번이야. 쭉 가면 끝이야. 도로는 갔다가 유턴도 하고 뭐 뺑뺑 돌다 찾아오는데 인생은 쭉 가면 끝이야. 한 번이야. 초행길이고. 항상 초행길이야. 오늘은 처음이잖아요. 아이, 나는 60세니까 경험이 많아. 과거 경험이 많지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헷갈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 튀겨?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침 튀겨요? 아니면 동전 꺼내가지고 앞에 나오면 이쪽 뒤에 나오면 이쪽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점치잖아. 그래서 미래를 모르니까 점치잖아. 미래를 누가 알아요? 점쟁이들이 미래 안다고 누가 그래? 점쟁이들이 미리 알면 점치고 있겠어요? 벌써 떼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지 그걸 돗자리 깔고 그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 증권 휩쓸은데 어느 종목 어느 종목 올라갈 건지 미리 싹 사면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될 텐데 점쟁이가 미래를 알면은 점쟁이 안 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더미션 그 섹션을 보니까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전직 점쟁이 집사님이 있더라고. 여집사님인데 뭐 이런저런 그래서 아유 점치는 일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막 간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 자기 옛날 점집 경영할 때 고객 중에 40%가 교회 다닌 사람이었대요. 제가 그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직분자도 있대. 직분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다가 천국에 이끌어가니 그 확신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점쟁이가 미래 모르는데 거기 가서 내 미래가 어떤지 알아맞혀 주세요. 알긴 뭘 알아. 그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점쟁이 하다가 구원받고 그런 사람을 솔직히 얘기해. 대충 얘기해 보면 안 돼. 자기가 와서 다 얘기했는데 점치는 사람이요 점보러 와가지고 자기 얘기 다 했는데 그럼 그거에서 딱 힌트 받아갖고 얘기하면은 용하다 그러고 간대. 아 왜 그래 왜 그래.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말씀과 성령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다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와 함께하면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도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살다가 막 돌아다니 이리 돌고 그게 왜 그래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 방황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고난 풍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아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세상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고난 받고 핍박 받고 풍파 있고 환란 있고 고통 있고 병들고 죽고 세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종합우승이라요. 종합우승.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 볼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근데 나중에 종합해서 보니까 잘 됐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승리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종합 우승의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5장 24절.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미 영생 얻어서 내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죄의 확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 다섯 번째는 승리. 이 다섯 가지만 확신하면요, 그냥 인생 끝났어. 잘 돼. 승리해. 복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충청도 뿐인데 시골에 있다가 간암에 걸렸어.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이 많으니까 상경했어. 병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 가면 병난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자분인데 그러다가 믿음이 생겼어. 병 고치려고 교회 갔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생겼어.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그러면 내가 병 고치면 좋겠지만 죽어도 천국이네. 그리고 이미 그 영혼 가운데 영생의 기쁨이 넘쳐. 여러분, 영생의 기쁨은요,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영혼 속에 들어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분이 그걸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아픈데 기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픈데 기뻐. 몸은 아픈데 영혼이 기뻐. 그래서 치료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세례까지 받고 그러는데 병세가 점점 안타깝게도 악화가 됐어요. 자기가 눈치챘어.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서 마감하시는구나.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하루는 교회로 연락해가지고 신방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 몇 명이 같이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옛날 카세트 테이프 그 쓸 때예요. 그걸 딱 갖다 저걸 왜 갖다 놨지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건 녹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예배 마치고서 자기 식구들한테 남편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불신자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가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문제야. 예수 안 믿고서 버티는데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다짐 받으려고 그래서 그거 녹음해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눌렀어요. 녹음 시작. 여보, 얘들아, 내가 간암에 걸려서 서울 오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아파서 교회 다니게 됐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나는 확신해. 근데 여보, 당신이 문제야. 얘들아, 너네들이 문제야. 내가 떠나도 꼭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 알았지? 하고 이 다짐하는 거를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트는 거야. 다음 날도 틀어서 녹음했어. 다짐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틀고 분명히 녹음했어. 약속했어.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편안한 모습으로. 충청도 고향으로 선산으로 갔는데 장례식 날 그렇게 슬픈 날인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였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또 덕을 끼쳐서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간증을 들은 거야. 이 여성도의 간증을. 예수 믿고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하게 천국 갔다. 그리고 식구들한테 천국에서 만나자고 유언하고 갔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유언하고 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그 후에 그 동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병 걸려도 기쁘고 나으면 좋겠지만 뭐 언젠간 한번 죽는데 뭐 죽으면 천국이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있을 때 영생의 기쁨, 죽으면 천국.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은 호적파가 가 그래요? 제가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우리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한 번은 그냥 너무너무 말 안 들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름이었어 다행히. 너 나가! 그랬어요. 화가 나서. 하도 화가 나서. 그랬더니 이 녀석이 뚜벅뚜벅 나가는 거야. 나가라는 게 아니지. 아빠한테 빌리는 얘기지. 나가라는 게 아니잖아. 화나서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 녀석이 뚜벅뚜벅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너 아빠가 사준 옷이니까 옷 벗고 나가. 치사하게 나갔지 어떻게. 왜? 나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깡이 있어가지고 막 후를 벗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니까 자기도 그랬겠지. 겨울이면 지가 그랬겠어. 그래가지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위에 러닝 아래 팬티 입고 초등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야 러닝 팬티도 아빠가 사준 거야. 계속 치사하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벗고 나가. 그러니까 그냥 휙 하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서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근데 그때가 오후 5시, 6시 때예요. 여름이니까 해가 길지만은 안 들어오는 거야. 막 지가니까 7시, 8시 되면 껌껌해지잖아요. 어이, 큰일 났어, 이제는. 이제는 내가 이제 수세에 몰린 거예요.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나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빌고선 자식답게 부모 자식 관계 잘하자는 거지. 아유, 그래서 나가서 찾는데 없어. 파출소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애 신고 들어온 것도 없대. 그래서 아파트에 방송을 했어. 이러이러한 인상착의를 한 애가 런닝바람 팬티바람에 돌아다니고 본 사람 있으면 저기 알려달라고.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9시 되고 10시 되고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출소 뭐 신고 이미 했는데 뭐. 그래서 10시쯤 돼가지고 다시 나가서 찬찬히. 근데 아파트 바로 사택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등나무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다 뒤져봤는데 다시 한번 뒤져본 거야. 초등학교 어디 그 구석 같은 데 있나. 그래서 했는데 등나무 밑에 이 녀석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여기서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화를 내면은 튈까 봐. 조용히 점잖게 곱게 야 집에 들어가야지 톤을 좀 낮춰가지고. 이 녀석이 어떻게 했을까요? 뭔 얘기는 척 하고 따라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서로 조심했어요. 서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자식을 어떻게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자식을 어떻게 호적파가라 그래요? 인간 부모도 못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가 야 끊자! 너 자꾸 죄 짓는 거 보니까 틀려먹었다. 오늘부터 끊어.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또 용서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실수하면 10번, 10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 이 기도응답이요 얼마나 뭐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전지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고 아세요? 장로님. 그분은 건국대 부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지금은 좀 연로하신데 그분이 한 번은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하면서 이제 간증을 쭉 했는데 그분 책을 통해서도 읽어보고 또는 지면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시골 출신의 머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그 집안에서 최초 초등학교 졸업자야. 그러니까 어떤 집안인지 대충 눈치채셨죠. 근데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머슴 아들이니까 맨날 일구덩이에서 그래도 틈틈이 책을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시골에서 그때 나이가 18세. 아이고 18세 중학교 겨우 졸업했어.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그래도 신앙이 있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서울 갈래요. 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시골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 구두 닦기 껌팔이 또 뭐 행상 하간에 뭐 베레벨 걸 다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거쳐서 야간 대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왔는데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 유학의 꿈이 생겼어요. 요즘도 유학이 많이 가는 시대라고 그럴지도 유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분이 무슨 유학을 가요? 그 옛날 옛날에는 유학 갈 때요 국가고시 치러서 합격해야 유학 갔어. 지금은 자기가 가고 싶으면 아무나 가지만 옛날에는 아 그런 시대인데 돈도 없이 뭐가 있어 무슨 배경이?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백은 있잖아.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유학 갈 거예요. 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가르쳐 주더래. 야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어? 농촌 출신이니까 그때 우리나라 농촌이 굉장히 많고 농업이 주 산업일 때예요. 그러니까 너 농업 발전한 그런 나라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새마을운동 거 설계하고 같이 그렇게 수고한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유태영 박사가.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저 농업 선진국이 덴마크 가라. 그러니까 야 알았어요. 근데 덴마크를 어떻게 가요? 덴마크. 아니 미국도 생소할 때인데 그때는 덴마크를 어떻게 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 야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편지 한번 해봐. 예? 높은 사람. 그래서 백과사전을 찾아봤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요즘 같으면 네이버, 닥터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는 닥터 네이버가 없을 때잖아. 그래가지고 도서관 가서 펼쳐보니까 덴마크 쭉 보니까 국왕 이름이 나와. 프레데릭 9세. 주소를 모르잖아. 아 국왕이니까 대충 써도 들어가겠지. 그래서 프레데릭 9세 코펜하겐 덴마크.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편지 썼어요. 나는 가난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나라 가서 선진 농업을 꼭 배워서 우리 조국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답장이 올래나 언제 올래나. 근데 한 달 만에 왔어요. 비서가 보낸 거야. 국왕의 비서가. 당신의 그 편지를 읽고 우리 국왕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왕복 항공비와 체류비와 공부할 거를 다 책임질 테니까 오시오. 그래가지고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도 한번 가서 비슷한 방법을 써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여러분 백 중에서 가장 큰 백이 하나님 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백은요 별거 없어요. 권불 10년이잖아. 권세 10년. 요즘은 짧아져가지고 몇 년 안 가. 줄 잘못 서면 큰일 나. 하나님한테 줄 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확신.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인생이라도 내가 계획하는 대로 돼요? 돼요? 내가 어떤 때, 야, 내가 어떻게 목사가 돼 갖고 있냐? 문득문득 후회 안 되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야, 내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아니 다른 거 전공했잖아 내가. 근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런 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내가 계획하고 자꾸 내가 노력한다고 뭐 수를 쓰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뺑뺑 도는 거야. 뺑뺑 도는 방황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인생은 두 번 세 번이면은 연습이라고 하지만 연습이 안 되잖아. 인생은 그러다 끝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상의 인생의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풍파 많아도요 결국은 승리케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도에 확신할 때 한 사람이 생각나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랜드 그 그룹 회장이 누구죠? 박성수 회장님, 장로님이잖아요. 이 박성수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분 가까이 있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서울 공대 다녔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대학생 때. 대학부 리더도 하고 막. 그런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 근무력증. 근무력증 아시죠? 근육이 막 빠지는 거야.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투병하는 몇 년 동안에. 거기서 이분이 창의적인 그런 사고가 막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희한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이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해서 그냥 학비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병도 걸렸지만은 또 이제 병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라 이렇게 생활이 될 텐데 그때 이제 50대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과외 전면 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학부 마치고 대학원 올라갔는데 딱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못했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대학원 때 조교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줘가지고 또 조교 월급 조금씩 받으면서 뭐 석사과정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과외금지가 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대학원을 간 것도 아니고 뭐 저처럼 뭐 조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분은 뭐 그분 인생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한 건데 그래서 막막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가게를 냈어요. 이화여대 앞에 두 평짜리, 두 평이면 요만하잖아. 두 평짜리 옷가게를 만들었어요. 보세 옷가게. 그 옷가게 이름이 잉글랜드였어요. 근데 너무 잘 됐어. 야, 장사 수완이 있었나 내가? 그럼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장사하다가 이제 회사를 설립하려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상표 등록을. 회사 이름을. 그래서 잉글랜드요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국가 이름은 안 된대. 국가 이름은 이게 상표로 등록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뒤에 거 쳐내고 이자만 붙이자. 그래서 이랜드가 된 거래요.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연간 10조 매출이래요. 10조. 어마어마하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에 대한 미담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주일은 꼭십니다 등등 또 선교도 많이 하고 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미담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한 건 뭐냐면 그분이요 오늘 이렇게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학생 때 갓 졸업했을 때 아파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취직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몇 살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넘어가니까 취직도 못하지 아르바이트도 못하지 어떻게 살아? 그래서 보세 가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만약 아프지 않았더라면 과외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다가 졸업해서 취직해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팠어. 아팠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라 암담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투병하고 승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더니 오늘의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내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 그게 종합우승.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리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리할 때요 우리 어머니들 계시니까 요리할 때 요리 맛있게 하기 위해서 설탕 하고 요리하죠. 그렇게 요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 아니고 뭐예요? 설탕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쳐요? 고춧가루도 쳐야지 좀 매운맛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소금도 치고 식초 시큼한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짠 거 매운 거 신 거 뭐 단 거 쓴 거 막 후춧가루도 넣고 막 그래갖고 막 비비면 어떻게 돼요?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하지.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맛있는 요리가. 짠 것만 먹어. 아짜! 시큼한 거. 아이쇼. 후춧가루만 쳐보세요. 그럼. 아우, 써서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잖아요. 설탕만 먹어. 아유, 이거 달아서 어떻게 먹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달콤한 게 아니에요. 항상 쓴 게 아니에요. 항상 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섞인 데니까. 섞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좋은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5대 확신 꼭 기억하세요. 5대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요. 마음껏 주장하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사람 얘기 간단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일본이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 우리 그냥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어갖고 하청풍원, 하청풍원인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동양의 성자라는 별명도 붙은 분인데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면서 사회 복지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했는데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도 유학을 해가지고 그 프린스턴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제가 94년도인가 거기 목회자 세미나 두 주 동안 머물렀는데 도서관 가서 이렇게 틈틈이 공부했는데 보니까 초상화가 나란히 붙어 있더라고. 가가와 도요 있고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유학 시절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대. 그래서 그러니까 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근데 옆에 백인 남자가 있는데 뭐 어떻게 서로 이렇게 있다가 막 경치 좋으니까 막 감탄하다가 막 서로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자기 소개를 했는데 아 백인 목사님이야. 자기도 목사고.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그러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금방 그렇게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그 백인 목사님한테 내가 사실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백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어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진짜요? 아 진짜죠. 내가 왜 거짓말해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백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옆에 도시 버팔로에 사는 목사님인데 아유 그러면은 우리 버팔로에 있는 내 교회에 와서 한번 집회 좀 해달라고 그냥 광고 크게 해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도 다 불러 모을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뭐 포스터 막 곳곳에 붙이고 막 믿는 성도 안 믿는 불신자 막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백인 목사님이 오늘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 와서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쫙 보는데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체구도 요만하고 볼품도 없이 생긴 아시아냐. 아이씨 뭐야 이게. 사람들이 그냥 실망한 빛이 역력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모였으니까.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더니 그냥 당당하게 나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이거 벌써 눈치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날의 전도 집회는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야? 야,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야. 근데 이분이요 왜 그런 당당함이 생겼냐면은 본래 기생 아들이야. 기생이 고베시의 고위 공무원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생아야. 그러니까 늘 열등감에 있는데 12살 때 전도단이 동네 와서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다니면서 막 크게 막 전도하고. 그런데 무슨 소리가 쏙 들어왔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야.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자기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거 진짜인가? 뭐가 진짜? 아 지금 얘기하지 않았냐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 그럼요. 아 그럼 나도 그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소개 저는 가가와 도요히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맨날 이러고 다녔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면 이 정도로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대 확신을 가지고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 주의 아들, 주의 딸 된 거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험한 세상 살지만 5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안 될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었고 영 죽을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어 싸우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풍파 있고 고난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수님 모시고 천국의 기쁨 누리면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것임을 소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 따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외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육적으로 죽을 것이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중생케 하셔서 거듭난 새 영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격 가지고 초막이나 궁궐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외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